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북한이 최근 들어 각 지방에 주민 여가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연일 공원과 체육오락시설, 놀이기구 등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평안북도의 압록강 유원지, 신의주시의 공원과 유적지 건설, 함경남도 함흥시와 양강도 해산시의 공원 확장과 또 신축,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물놀이장 건설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 겁니까?
네,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산책로 같은 것을 이 기존의 공원에 설치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건데요. 내륙 지역 도시들은 주로 물놀이장을 건설하고 원산이나 함흥 등 바닷가 도시들은 기존의 해수욕장을 새로 꾸면서 수용 능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평안남도 평성시에는 대규모 물놀이장이 새로 건설됐는데요. 하루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는 개방하지 않았던 평안남도 평성시를 새 관광지역으로 개방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항공사는 최근 평양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평성시가 개방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평성시에는 고구려시대에 창건된 안국사, 6.25 한국전 시기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었던 백송혁명사적지, 또 맥주를 생산하는 봉학 식료공장 등을 볼거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이 인터넷 보급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나섰다고요?
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인터넷 서비스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올 연말까지 각 도시에 위치한 주요 공공구역에는 아주 빠르고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광대역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는 거고요. 3세대 이동통신망 서비스는 농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사업은 인터넷 속도 향상과 이 서비스 범위 확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3단계 사업은 농촌 지역으로 인터넷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만 해도 약 6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1차와 2차 사업이 끝나는 2년 후에는 8억 5천만 명까지 그 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주 고가의 우주여행 상품에 중국인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한 우주여행 기획사가 중국에서 우주여행 신청자를 모집했는데요. 40여일 만에 250장의 표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우주여행 상품은 자그마치 22만 달러나 되고요. 일반적인 것도 10만 달러나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우주여행까지 하겠다는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이 빈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루 수입이 2달러 이하인 빈곤층의 인구가 15억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시아 전체 인구 2명당 1명에 가까운 건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들 중에 하루 수입이 1달러 25센트 이하인 극빈층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여건은 극히 일부만 개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네, 극빈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선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네팔,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오스로 조사됐고요. 중국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도 빈곤층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구 증가율로 인해서 빈곤 해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매년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는 인구보다 추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순환 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지만 소액주주들로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 소액주주 측은 남궁 회장이 SBM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소액주주입니다. 이 소액주주라고 하면 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 가운데 아주 적은 수량만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 물량 가운데 1% 미만을 보유한 사람을 소액주주로 정의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소득세법은 금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소액주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소액주주 역시 최대주주와 마찬가지의 주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소액주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주 제안권인데요. 주주 제안권이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소액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주주 제안을 하려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의 경우 0.5에서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최근 경영진들의 불법 행위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소액 주주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선량한 소액 주주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더욱 엄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네, 지금까지 주간경제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